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큐리,
저는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바뀌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저희 시즌2를 맞아서 이제 MC가 바뀌었어요.
네.
저는 큐리고 이제
네, 저는 제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디자인 테이블은 지금까지 다양한 UI, UX 디자이너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서 IT 분야뿐만 아니라 브랜딩, 일러스트, 스튜디오 등 다양한 디자이너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디자인 테이블에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옆자리에 계신 디자이너분들 많이 많이 제보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즌들 저희가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게스트로
네.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저희가.
진짜 오실 줄 너무
네.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네.
정말 핫한 디자인 스튜디오죠.
그렇죠. CFC 전채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3년에 설립된 CFC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전채리라고 합니다. 2007년에 서울대학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을 했고 이후 인터브랜드라는 외국계 브랜딩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CFC를 오픈하게 됐어요. CFC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걸친 디자인 및 사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어요. 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을 메인으로 작업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CFC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네. CFC 이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스튜디오 설립 취지가 담긴 이름이에요. CFC의 C는 컨텐트, F는 form, 다시 C는 컨텍스트인데요. 그 내용인 컨텐츠를 형태인 form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컨텍스트, 즉 맥락을 잃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데 맨 처음엔 사실 컨텐츠 폰 컨텍스트라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셔서 클라이언트가 줄여서 CFC라고
네. 뭔가 되게 철학적인데요?
네, 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 올려드릴 때 아마 네. CFC라는 그 스튜디오의 사이트도 함께 올려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올려드린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엔스를 가시게 될 텐데 네, CFC의 놀라운 작업물들을 배지가 셀 수가 없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서른 몇 개가 되는데
네, 제가 세어왔어요. 제리님의 비엔스 그 소위 말해서 비엔스 딱지 개수
네.
개수 그 파란색 딱지가 13개가 되고
와.
그래픽 딱지가 거의 17개 그리고 인디자인 딱지도 2개 정도
네.
네, 거의 도합 30개가 넘는
배지 컬렉터시네요.
네, 컬렉터셔요.
비엔스 킬러.
네, 아마 비엔스에서 뭐 지금 CFC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작업을 보시면
맞아요.
아 이게 CFC 작업이었구나 그렇게 아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파란 딱지 은근히 노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갖고 싶지
않아요.
비엔스 딱지는 진짜 모든 디자이너들의
네,
로망이죠. 네, 꿈과 희망이죠. 그러면 이제 CFC의 어떤 작업물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작업이 뭐가 있을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 작업들은 뭐 SM 최근에 했던 SM 엔터테인먼트
네.
브랜딩
너무 잘 봤어요.
뭐
네.
기아 자동차 브랜드 스페이스 비트 360 그런 작업들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작업은 이노션이랑 협업했던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스페이스 비트 360이라는 공간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네. 작업입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저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갤러리아 옆에 있는
예,
빨간색
맞아요.
건물.
되게, 되게 강렬하죠.
네. 네.
그래서 CFC 자체에서도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이런 것도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기아자동차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을 할 당시에는 그 이미 공간 디자인의 내부 외부에 대한 어떤 그 작업 컨셉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이제 공간 내외부가 어떤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이미 받았었고 또 하나의 단서는 그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에센스가 A Different Beat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Different Beat라는 브랜드 에센스와 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공간이라는 어떤 공간 컨셉이 또 있었고 또 이제 실제로 나와 있는 공간 디자인 이제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럼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했다가 이제 비트라는 게 굉장히 그런 분절, 쪼개짐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른 그래픽보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석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공간 안에 반영되는 이미지다 보니까 네. 어떤 뭐 그래픽이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힘을 잃는 그런 걸 우려해서 그냥 타이포그래피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좀 파워풀하게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알파벳의 위와 아래를 그 비트 쪼개듯이 분절을 네, 해서 맞아요. 위아래로 쌓아올린 형태의 로고타입을 네. 만들었고요. 또 적용되는 아이템에 따라서 이 비트가 쌓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360 밑에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였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딱 이미지를 보기만 해도 뭔가 비트가
네, 맞아요. 어깨가 아주 들썩들썩.
감사합니다.
되게 특이한 게 공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랜딩 작업을 하신 네, 케이스네요. 네.
이름도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협업했던 JM 브랜드라는 회사에서 네이밍을 하셨는데 네. 이름이 이제 공간 디자인 이후에 이름과 디자인이. 그래서 사실 공간의 네. 그 파사드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어떤 네. 그 K 모뉴먼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쫙 붙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디자인에 영감을 많이 줬어요.
그럼 그분들도 이 A Different Beat 이거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공간을
그렇죠. 그게 거. 이제 큰 키워드는 브랜드 에센스인 A Different Beat고 맞춤형 공간이라고 해서 비스포크 네. 스페이스 스토리라는 공간 컨셉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두 개를 아마 반영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디자이너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미니멀하고 그런 네. 텍스트 위주의 디자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아라는 좀 대기업의 그런 기업들이 클라이언트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낯선 그렇죠. 디자인이기도 네. 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이 어떻게 설득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도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되게 럭키했던 것 같고 네. 이 모든 프로젝트 기획을 이제 이노션에서 담당하셨었거든요. 이 공간을 하는 곳과 그런 컨택하는 것도 거기서 하시고 이제 뭐 JM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하는 걸 모두 총괄하셨던 네. 곳이 이노션인데 그분들도 되게 안목을 좋은 안목을 갖고 계셨고 또 클라이언트 설득을 함께 잘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프로젝트였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시안들 중에는 뭐 좀 더 막 그래픽이 많이 들어, 컬러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끼리는 아, 이 타이포그래피가 좀 되긴 어렵겠지만 이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딱 바라보셨네요.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클라이언트다.
네.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 네. 작업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네. SM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갖기 힘든 그렇죠. 그런 네. 그래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이거를 바로 받아들이셨을까? 약간 그런 것도 맞아요. 궁금하고 네.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었는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오히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클라이언트였던 것 같아요.
역시 미래를 나아가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브랜딩을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나가도 될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네.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더 나아가도 되고 우린 SM 엔터테인먼트고 더 이렇게 끝이 없다. 스카이 스 더 리밋.
우리는 SM이다.
네. SM이다.
더 나아가도 된다.
네, 그래서 되게 한계 없이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웃풋을 내려면.
맞아요. 맞아요. 조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이 리브랜딩 전시도 방문을 했었는데 네네. 정말 콘텐츠가 풍부하고 맞아요. 보여주고 싶은 네. 게 많다는 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 공간이 되게 멋있게 들렸더라고요. 네.
그 뭐지? 그 명함도
네, 맞아요. 다 다르네.
네, 다 다르고 네. 뭐 아티스트마다 뭐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그 굉장히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 기획하셨다고.
네. 아, 예, 애초에 전시까지 고려를 한 상태에서
네,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보통은 다 그 이제 뮤비 보기 전에 그 로고만 다들 보시는데
그쵸.
맞아요.
그거보다 이제 그래픽 파생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SM 엔터테인먼트 CI가 제가 어렸을 때 HOT 좋아했는데 네. 그때 아,
좋죠.
가지고 있던 CI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거잖아요.
그 북극실 레터링 같은.
그 되게 수십 년 만에 바뀐 거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이번에 좀 되게 넥스트 행보로서 좀 크게 알리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아티스트의 회사를 리디자인 하신
성덕이네요.
성덕.
그 성공한 덕후인가요?
네. 와,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네. 뭐 그렇죠. 신기했어요. 뭐 미팅하러 가면 네. 뭐 연예인분들도 다니시고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쓰거나 약간 접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네. 자신이 디자인 한다는 그쵸. 것 자체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7년에 졸업하자마자 브랜딩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브랜드도 하고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고 뿌듯했는데 나중에 되면 뭐 이것도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 그때 네.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뭔가 새로 나올 때마다 되게 관심 가고 뭐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내가 했어 이런 얘기하고
멋있다 나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내가 했어
원래 내가 손톱만큼 발 단 건 내가 했다 그러고 막
그렇죠 한 거죠
참여한 거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보면 네. 이제 로고가 계속 변해요
네 맞아요
플렉시블이고 동그라미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네. 요런 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새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저에게 제시해 주셨던 키워드가 인공지능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SM이 나아갈 방향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방향이기
네.
때문에
되게 독특하네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은유적으로 좀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자무식인 사람이었는데
네.
구글에 막 쳐봤죠. 이제 인공지능이란 뭔가 찾았더니 네. 어떤 그러니까 A라는 거에서 B라는 거에 A라는 것에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 아웃풋이 달라지는 게 되게 핵심적인 네. 개념이더라고요. AI.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해서 어떤 동그라미에 다른 동그라미가 부딪혔을 때 이 동그라미 형태가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셀프 이볼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스스로 진화하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보자 네. 라고 해서 S와 M의 형태가 계속 어떤 동그라미가 SM에 부딪혔을 때 계속 다른 형태를 만드는 네. 그런 컨셉을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나.
이런 거 알고 네. 보면 또 다르다고요.
알고 보니까 확실히
게.
다른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풀렸음에도 그 뭔가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 SM이 계속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이 브랜드의 맥락 이건 네네. 계속 하나로 가져가려고 네, 했었어요.
진짜 같은 의미가 있어도 네. 너무 독특하고 신선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어떤 점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네. 괴로우셨어요?
일단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네. 풀어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진 좀 한계를 계속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네. 했어야 됐고 작업 기간 자체도 꽤 길었어요. 그 완성도가 계속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지만 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작업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작업 기간이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프로젝트 하나 1년
동안 하셨어요? 네. 와,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지겨워지지 않나요? 나중에
그럴 때쯤 이제 공개가
네. 네.
내부 디자이너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
뭔가 경건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막 볼 때 좀 경건할 것 같아요.
어쨌든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영상도 있고 포스터도
맞아요. 네.
모션 포스터고 정말 네.
저는 CFC 디자인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런 네. SM 리브랜딩이랑 아모레퍼시피 네. 위크 포인트
아 뷰티 포인트
아, 뷰티 포인트 네.
어 맞아요. 저도 그거 네. 진짜 잘 봤어요.
뷰티 포인트 위크 네. 네. 요 작업이 너무 신선했거든요. 근데 요 작업도 어떻게 이런 좀 신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혹시 그런 배경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저희가 보통 디자인할 때는 딱 하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정을 하는데 그걸 저희는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나오든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그 꼭 가져가야 할 맥락이 무엇인지를 설정해놓고 디자인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리테일 디자인 팀과 협업했던 뷰티 포인트 위크는 그 맥락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 불어나는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것 이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뷰티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잘 몰랐어요. 되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아모레퍼시픽 안에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리따움이라는 브랜드 안에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네. 에뛰드, 뭐 에스쁘아, 뭐 이니스프리 이런 게 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들인데 그 브랜드들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 뷰티 포인트라는 것이 쌓여서 이게 다른 브랜드들에서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런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홍보했나요? 네. 네. 그래서 이 불어나는 포인트를 어떻게 시각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타이포그래피적으로 접근을 네. 하는 게 이제 이런 뭐 타이포그래피적인 접근도 있었고 굉장히 풍성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것도 있었고 또 기존에 이제 뷰티 포인트라는 심볼이 이미 이 비와 뭐 이렇게 꽃 네, 형태로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심볼을 좀 활용해서 디자인을 한 방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표현 방법은 다 달랐지만 이 맥락은 그 불어나는 포인트를 시각화한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 브랜드 주체 아모레가 판단하기에 이 뷰티 포인트 위크의 맥락이 제일 적절하게 시각화된 것이 아마 그 타이포그래피 방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이걸 만드는 것의 목적은 뷰티 포인트 위크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 고객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네. 많은데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조금은 재밌는 그래픽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기존 뷰티 포인트의 그 심볼은 굉장히 단아하고 좀 차분한 그런
맞아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포인트가 불어나는 신나는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점잖은 느낌이 있어서 그걸 되게 톡톡 튀는 느낌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게 또 타이포그래피랑 잘 맞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색감을 되게 인상적이게
네,
봤어요.
네.
색깔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도
네.
되게 튀지 않고 그냥 다 하나가 다 어울려 보이는 네. 그런 색감도 혹시 뭐 이렇게 영감을 받는다거나 뭐 되게 연구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되게 많은 시안들을 작업하시고
컬러 컬러는 사실 딱히 뭔가 어딘가에서 영감을 받기보다는 제일 영감을 많이 받는 부분은 그런 아트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들이 굉장히 네. 컬러를 잘 쓰시잖아요. 네, 전 세계에 네. 많은 네. 화가들이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호크니도 되게 좋아하고 디자이너들이
네, 네, 네.
뭐 좋아하는 조르지오 모란디 이런 사람들도 네, 되게 네, 좋아하는데 네. 그런 분들 그림을 보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의 컬러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아 이런 컬러감을 좀 어떻게 인스피레이션을 받으면 굉장히 네.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풍부하게 컬러를 좀 타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 예술 작품에서도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그 포스터를 제가 봤는데
네.
일러스트도 있더라고요. 그
네네.
뭔가 되게 빈티지한 서양의 일러스트
맞아요.
같은 그런 것도 같이 쓰셨던데
그거는 그 알렉산더 지라드라는
네.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신데 이 뷰티 포인트 그 이 행사를 위해서 그분의 일러스트 몇 점이 계약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가 이 뷰티 포인트 위크랑 너무 부딪히지 않는 정도에서 네네. 잘 표현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하나의
있었는데요.
미션이 있었군요. 네.
근데 마침 너무 다행히도 뷰티 포인트 위크 안에 5가 있었고 알파벳 5를 네. 계속 쓰면서 아 그럼 동그라미도 쓰자. 동그라미 안에 일러스트를 넣자.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그게 예 정말 따로따로 봤으면 되게 이질적인 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하나같이 잘 하셔가지고 되게 눈에도 포스터를 홍보 포스터를 갖고 싶긴 처음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네. 생각했어요. 네. 아 이거 갖고 싶은 이런...
심지어 매장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아 그래요? 가질 수 있냐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못 가진대요?
네. 아 정말
그러면은 네. 아까 SM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정도 되게 오래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보통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한 네. 기간이나 뭐 시간 분배라거나 약간 이런 거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타임라인은 15주에서 2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브랜드 혹은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게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꽤 긴 경우도 있고 또 동의를 얻기까지 어떤 리서치랑 뭐 또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작업기간이 보통 15주에서 20주 걸리고 일단 킥오프 미팅을 클라이언트와 한 후에 한 3주 정도 브랜드에 관해서 스터디를 해요. 뭐 저희가 아는 그런 인더스트리인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생소한 인더스트리인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문채훈 작가님하고 했던 다문이라는 그 유기그릇의 네. 오치를 한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유기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야 되고
다.
거기에 오칠이 더해지는 게 어떤 프로세스인지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뭐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유기는 뭐 주석과 구리가 뭐 22대 78%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조합되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스터디를 하다 보면 어떤 되게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인 컨셉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되게 감각적인
그렇죠.
어떤 추상적이면서 되게 감각적인 컨셉이 만들어지기도 네네.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계속 그걸 좀 공부를 해야지 재미있는 컨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3주 정도는 그렇게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무드는 이렇다라는 무드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한 세 가지 정도 무드를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 좋다. 다 우리 브랜드랑 맞아. 이렇게 네네.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맞는데 이 무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 아니면 ABC 무드 중에 BC가 좀 섞여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무드 보드를 토대로 저희가 또 디자인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허락한다면 한 3, 4주 정도 또 가지고 일을 하는 편인데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경우는 뭐 무드 보드 2주, 디자인 3주 이런 식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프로세스 말씀드리는 네. 과정이었죠. 네. 그래서 보통 한 3, 4가지 시안을 준비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한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좁혀지고 또 처음에 세네 가지 보여드릴 때는 아무래도 각각 시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이제 그 이후에 한두 가지로 좁혀질 때는 이게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실제로 인쇄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세련되게 나올 수 있는지 네네네.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샘플링을 낸다거나 아니면 네네. 양산 감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샘플까지만 내고 이제 그 뒤에 작업은 클라이언트 내부의 디자이너분들이 해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CFC의 가장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작업물들 정리한 사진들도
맞아요.
정말 이 정도로 작업물을 사진으로 소품도 진짜.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무명의 디자이너였을 때 네네. 2013년에 스튜디오를 오픈했는데 이제 혼자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작업물을 만들었고 이걸 어딘가에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알게 된 게 비엔스라는 네네. 사이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픽물만 있고 그냥 제품은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네. 그때 마침 제 주변에 포토그래퍼가 한 분이 계셨는데 네네. 우리가 이걸 좀 찍어봐가지고 좀 공개를 하되 이 컨셉이 좀 전달될 수 있는 무드로 좀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사실 그때 올렸던 게 뭐 미인주, 아왕주라는 전통주 프로젝트 네. 그리고 월든이라는 어떤 캔들 프로젝트 그쵸. 그런 거 초반에 올렸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 네, 킬러.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진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그래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소비자 접점에서 이제 닿는 그런 그렇죠. 분야다 보니까 네. 이 우리의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진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됐고 네. 이제 저희 그때의 큰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잘 세팅해서 찍으면 조만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사진도 작업을 맡길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CFC의 빅피처였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아, 이 그러면 이번에 띠아느 같은 경우가 네네. 사진까지 같이 맞아요. 하게 된 네. 경우예요.
네. 띠아느 네. 그것도 한 1년 정도 걸린
아,
프로젝트인데
정말요? 그것도요? 네. 네. 띠아느 얘기 좀 궁금한데요.
네, 띠아느 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네. 위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가장 최근의 작품이죠.
그쵸.
맞아요. 네. 최근에 공개했던 그 띠아느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 뭐 비주얼 아이덴티티, 패키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사진까지 있었던 굉장히 좀 스콥이 큰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래서 띠아느 이게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이름인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그 띠아느라는 그 브랜드의 컨셉은 이국적인 숲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라는 컨셉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컨셉을 어떻게 이제 아이덴티티 패키지, 일러스트, 사진까지 전달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저희가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디자인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신비로워, 이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패키지도 그렇고 일러스트레이션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제 사진의 스타일링도 그렇고 네. 그냥 계속 질문은 한 가지. 이거 신비로워, 이거 이국적인 어떤 묘한 숲의 느낌이다. 막 이런 네,
너무 신비롭습니다.
네, 너무 이국적이에요.
네, 일러스트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을 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점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네, 다 그리셨더라고요.
네, 장인 점 장인이 네. 되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같이 이제 디자인하고 계시는 이민선 네. 디자이너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소질이 많은 금손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점 찍으셔서
네,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거를 개발했고. 찾아보시면은 진짜 놀라실 만한 게 거의 모든 선을 하나 하나 다 표현을 꼭 판화처럼 네. 하셨어요.
석판화 같이 표현하고 네, 싶었었거든요.
그걸 또 일일이 하셨구나. 네,
컬러도 스테아로.
컬러는 수채화로 했다가 그 종이 질감이 너무 드러나는 네. 것 같아서 나중에 포토샵으로 컬러링을
종이 질감이 또 드러나면 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그 텔리님께 뭔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인상이 깊거나 작업하면서도 좀 재밌고 신나게 작업을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이 네. 이제 대기업과 할 때랑 좀 소규모 클라이언트랑 할 때랑 느낌이 되게 다른데 네, 둘 다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데 다른 방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과 할 때는 우리가 의도하는 디자인이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끝까지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챌린징하지만 또 희열이 굉장히 큰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소규모 클라이언트와 할 때는 대부분 저희를 100% 믿고 이제 같이 따라와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한계 없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작업을 좀 내는 우리의 욕심이 더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자아실현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사무실이 상수동에 있는데 그 상수동 근처에 동네 주민 로스팅 마스터즈라는 네. 곳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는 커피 로스팅 하는 곳이었고 아. 이제 몇 년 전부터 빈투바 초콜릿이라는 걸
맞아요.
네, 취급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빈투바 초콜릿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 계시긴 한데 저희가 디자인할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더 생소한
그쵸.
그런 네. 국내 네.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빈투바 초콜릿이 이제 커피로 따지면 스페셜티 커피 같은 건데 뭐 내가 먹고 있는 초콜릿이 사실은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초콜릿들은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어떤 카카오 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알 수
없죠. 가나에서 왔죠.
그렇죠.
거의 다 가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뭐가 들어 있는지 나중에 이렇게 초콜릿 사셔서 뒷면 보시면 정말 빼곡하게 그쵸. 들어있거든요.
잘 안 보이고.
네. 근데 네. 빈투바 초콜릿은 딱 카카오빈, 설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너무 녹으면 안 되는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것 정도 딱 그 세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맛이 전혀 없고 이 딱 카카오만의 맛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초콜릿을 기대하시고 이걸 먹으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부수적인 뭐 밀크나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센 어떤 커피 스페셜티 커피처럼 굉장히 독특한 초콜릿 맛이 나는 네, 그런 초콜릿인데요.
네.
이렇게 먹다 보면 맛있고 특히 위스키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위스키랑.
네. 네. 그래서 네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빈투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이제 패키지 겉면에는 없지만 초콜릿 패키지를 맞아요. 열었을 때 이제 안에
네, 일러스트가
네 맞아요. 초콜릿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전에 화폐 표현하는 그런 네네네. 느낌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고 이제 여기 그 동네 주민이면서 제 친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항상 직접 남미로 날아가서 농장에 가서 뭐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농장 컨택하고 카카오빈을 골라서 돌아오는 네, 그런
직접 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미를 느낌을 이 빈투바 초콜릿에서 꼭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 게 이제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알리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 농장 분들도 나중에 이 초콜릿을 받아보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미의 그런 카카오빈 농가들은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 네, 많대요. 네. 제 친구도 여기서 잘 때 보면 막 위아래로 쥐 다니고 막 굉장히 네. 험불한 그런 환경인데 이제 본인들의 농장에서 재배된 이 초콜릿이 이렇게 좋은 어떤 패키지 디자인을 네.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콜릿이 또 맛도 좋아서 뭐 매년 그 영국에서 열리는 빈투바 초콜릿 대회에서 상을 받은 초콜릿도 있고
네.
또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해외 돌아다닐 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너무 좋다 이런 질문 많이 듣는다고 하셔서
너무 뿌듯한
의미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네요.
네.
와.
영업 당했어요.
네, 가야겠는데.
사 먹고 싶어.
드셔보셔야겠죠.
남미 가야겠어 지금.
위스키와 함께.
네.
CFC가 작업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작업들을 쭉 보다 보면 시각적인 신선함도 있고 그 CFC만의 굉장히 독특한 컬러도 있어요. 이런 각 브랜드의 철학을 적절하게 매칭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이런 뭐 CFC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 할 때 아까도 이렇게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긴 한데 항상 다짐을 하는 게 브랜드가 가진 맥락을 놓치지 말자.
맥락.
네,
계속.
맥락을 놓치지 말되 이 전에 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업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되게 실험적인 시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수용할 수 있는 선으로. 되게 녹여내보자라는 게 저희 항상 네. 모토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게 또 통할 때 굉장히
희열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하고 협업을 하다 보면 뭔가 굉장히 키치한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너무 낯선 시도들은 사실 최종적으로는 배제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나중에 배제되더라도 우리끼리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큰 프로젝트만 하다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되게 좀 실험적이라거나 날선 느낌들을 시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가끔 그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시안 하나 정도씩은 시도되지 않았던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네. 그래서 운이 좋을 때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좀 더 어떤 시야가 열려있는 분들일 때는 거기에 굉장히 흥미를 가져주시기도 하고 그게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게 선택이 안 됐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를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걸 제시해줬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들로서도 이렇게 팔릴 것 같은 디자인만 시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갔지만 뭔가 또 여전히 매력적인 안들을 만들 때 느끼는 희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살아남는 네. 디자인 역시 팔린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팔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 모여가지고 좀 전반적인 디자인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안전한 그런 선택만 계속 맞아요. 하다 맞아요. 보면은 너무 똑같이 머물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시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도들을 함에도 클라이언트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으실 텐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시고 해결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예전에 막 경험이 많지 않았을
그쵸?
때는 네. 아, 뭘 알아 막 이러면서 전문가인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고 이 놓친 게 어떻게 보면 조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논리를 우리가 놓쳤을 때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당장 설득해보자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좀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근데 클라이언트는 우리와 같은 언어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너무
이
많죠.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한 게 이런데 이거 말씀하신 게 맞냐고 다시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생각했던 차이를 좀 좁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놓친 부분을 좀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 놓으면서 아, 그러면 아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던 거라면 우리의 접근이 좀 달랐을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베이스로 다시 디자인을 제안을 하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굉장히 설득이 수월해지더라고요.
뭔가 클라이언트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역지사지.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브랜드 오너는 클라이언트고 네. 주인공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막 우리가 주인공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디자이너들 자체가 네. 그냥 우리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가 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클라이언트도 있고 뭐 좋은 클라이언트도 있고 나쁜 클라이언트도 있고 굉장히 주위에서 중간에 빠그러지는 작업들도 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끝까지 설득을
네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는 최선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러죠? 여한이 없다라고 네. 되는 순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면 그때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직은 그랬던 그렇다면.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렇구나. 많이 배웁니다. 네. 되게 겸손해지네요.
네, 그러면은 CFC의 오너이신 전채리님이 네. CFC 이전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디자인과를 나오셨다거나 학부 졸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되게 차근차근 네. 이제 지금의 회사까지 만들어 가셨을 텐데 네. 보통 어떤 경로로 개인 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되셨고 또 디자이너가 막 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그런 지금까지의 여정이 되게 궁금해요.
아, 사실 디자이너가 되기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굉장히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고요.
와, 되게 빠르시다.
네, 저는 그때 디자이너라는 말도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생활기록부 보니까 장래에만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픽 디자이너. 네,
그런 단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적혀있어서 이게 무슨 네.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네. 막상 이제 학부는 그 디자인 학부였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뭐 전공 되게 다양한 시각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네. 금속공예, 도자공예를 다 경험을 해보고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각 디자인을 접한 게 사실 2년밖에 안 돼서 저도 대학생 때만 해도 도대체 그래픽 디자이너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전공을 하고 나면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지가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때 굉장히 용감하게 과제했던 거 모아서 스테판 사그마이스터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와. 너무 대단한 게 굉장히 네. 그때 가장 핫한 디자이너였는데 네. 그러면은 본인 뉴욕 오피스에 와라. 이렇게 해서 그때 그 겨울 세션 들으려고 미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 간 김에 이제 맨하탄에서
진짜 가셨어요?
작업물 가지고 갔었어요. 우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조악한 그런 작업물들이었으면 또 굉장히 좋게 말을 해주시면서 네. 심지어 뭐 여기에서 있었던 인턴이 최근에 스튜디오 차린 곳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근처 스튜디오도 또 가보고
굉장히 세트한데?
굉장히 좋은 네 되게 세계적인 디자이너임에도 네. 그렇고 계셔서
그 학부생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정말 쉽지가 네. 않은데
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패기 넘치는 네.
학부생만 네. 할 수 있는 네.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 학부생이 연락하면 나도 만나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락하세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패기 있던 시절에 우연하게 펜타그램이라는 회사를 보게 됐어요. 네. 그 처음에 뭐 알란 플래처가랑 그 주변 디자이너분들이 세운 회사가 1세대였다면 또 그 이후에 뭐 마이클 베이루트, 플라셰어 네. 이런 디자이너 분 지금까지도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또 그 다음 세대인데 펜타그램 작업들을 보고 나니까 아, 이 뭔가 여기 작업물들 보니까 뭐 브랜드도 만들고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지는 방식에 대한 디자인도 있고 일단 작업 자체가 굉장히 쿨한 작업들이 그쵸. 많았고 네.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덴티티 회사라는 게 있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인터브랜드라고 좀 외국계 브랜드 컨설팅하고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본사는 뉴욕에 있는 네. 그런 브랜딩 회사인데 거기 한국 지사가 디자인 인턴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학교 선배를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 이것도 굉장히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차가운 느낌이긴 하지만 펜타그램처럼 브랜드를 만드는 곳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제 거기에 인턴을 네, 4학년 여름방학에 하게 됐고요. 그때 인턴 경험을 하면서 아 브랜드 아이덴티티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느꼈고 운이 좋게 그 졸업하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회사로 졸업하고 인터브랜드에 입사하게 됐고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덴티티라는 분야 자체가 보면 항상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되게 네. 재미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매 프로젝트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 나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네,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6년 정도 회사에서 정말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힘들기도 하고 뭐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6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방식은 인터브랜드만의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나도 나만의 방식을 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경력이 좀 생기니까 또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인터브랜드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기 때문에 취해야 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설득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나는 조금 더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CFC라는 회사를 네. 2013년 2월이죠. 네, 그때 만들게 됐어요.
대단한 용기.
네. 그때는 정말 네, 그때는 진짜 이제 제가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 네, 네. 1층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왜냐하면 그때 한 29, 30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더 늦어지면 아, 못할 것 같다. 용기가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 그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자꾸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회사 다니다가 이제 혼자 맞아. 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작업실을 갖고는 싶은데 이제 여건이 좀 어려운데
현실적인 부분. 네.
딱 마침 그때 이제 학교 선배가 일러스트레이터진데 네. 김한걸 작가라고 지금 원그레이테일이라는 브랜드 하고 있는 네. 오빠인데 그 오빠가 되게 넓은 작업실을 혼자 쓰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오빠도 아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네 그때 이제 얘기가 잘 돼서 테이블 하나 놓고 시작하게 됐던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게 용기 있는 결단이었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근데 지금이면 오히려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마음인지 아,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독립을 하시고 네. 이제 많은 업계 디자이너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네. 어떻게 일을 받아와야 하는가 독립은 했는데
맞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구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분들 혹은 뭐 클라이언트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일이 있으면 소개를 네.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회사 생활이 없었다면 사실 얻기 어려운 어떤 인맥이었을 네.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는 그렇게 지인들로부터 일을 받았던 게 굉장히 버티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엔스의 작업을 네. 게시하고 나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불특정 다수에게 작업물이 오픈이 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기업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독립하시고 몇 개월 만인가요? 이렇게 연락이 비엔스로
기업 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된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초반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 이거 포트폴리오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네. 작업도 일단 닥치는 대로 했어야 했기 때문에 하다가 한 6, 7개월쯤 됐을 때 좀 마음에 드는 그 아왕주 미인주 작업을 네. 했던 것 같고 그걸 공개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이니스프리에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기업 일이 또 아모레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그 브랜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팀과 했을 때 결과물이 좋으면 이제 그 내부의 다른 그런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예, 늘려나갔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런 남들에게 작업을 오픈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정말 저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최대한 멋있게 포장을 잘 해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아직은 덜 됐어 하고 네. 계속 방망이 깎고 있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네, 근데 빨리 오픈해야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뭐 충격이면 충격 아니면 반성이면 반성 이런 것도 하게 되면서 매번 공개할 때마다 더 뭐라 그러죠? 프로페셔널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일을 하셨고 네. 인터브랜드에서 지금 독립하신 이후로 이제 하나의 스튜디오의 오너이신데
네.
이 둘의 삶 중 어떤 삶이 뭐 좋다 안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삶이 더 만족스러우신지 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지금의 삶이 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직장인이었을 때도 지금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둘 다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그런 삶이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조율해서 모두가 행복한 작업을 만들고 싶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회사에 소속된 신분이었고 지금은 제가 회사 그쵸. 대표라는 점이거든요.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게 회사 다닐 때 장점이라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경력 뭐 2, 3년 차 이럴 때는 네. 경력도 많지 않고 또 프로젝트 경험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굉장히 열심히 디자인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먹혔고 왜냐하면 팀원들이 있고 나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디자이너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코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내 포지셔닝이 분명하니까 이것만 잘하면은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역할만 충실한 선에서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면은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반면에 이 디렉팅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방향성 중에 하나를 디자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약간 저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경력이 좀 쌓이면서부터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답했던 것들이 이제 제가 디렉팅을 하게 되면서는 좀 해소되긴 했죠. 왜냐하면 이제 CFC가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법, 자세, 뭐 디렉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작업에 좀 임하게 되지 네. 않나.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저는 작업을 임했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각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네. 그런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만큼 또 책임감이 되게 그렇죠. 네. 큰 것 같아요. 있죠. 이걸 디렉팅 하는 대신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지금 뭐 경조사를 앞두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동시에 막 프로젝트들이 네. 걸려있는 것들이 좀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네.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핸들링하는 게 조금 네. 아. 버겁지만 뭐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이 막 겹칠 때도 있잖아요. 뭐 네. 한 달에 이때는 막 세네 개씩 네. 프로젝트를 막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세네 개 정도는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디자인을 처음에 무드보드 만들고 1차 디자인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과 그런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많이 네네, 들어가는데 네네. 디자인이 선택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보면서 짚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네다섯 명이 투입됐던 프로젝트라면 네. 이제 나중에는 한두 명 정도가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아, 보통은 네, 그 본인이 디자인했던 시안이 채택된 사람이 끝까지 디자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개인당 한두 가지 정도 프로젝트는 항상 걸려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 많이 해야 되는 거 네. 하나는 이제 좀 끝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는 이런 보통 식으로. 네.
아, 궁금했어요. 이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네, 너무 그래서 많이 겹치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프로젝트도 겹치면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경우도
아이고,
좀 많죠.
아이고 아까워라.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클라이언트의 요청 계속 오는데 네. 이제 사람 손을 못 잡을 때마다 그때 이제 채용을 하나씩 하시고 뭐 그런 식인 건가요?
그게 뭔가 갑자기 일이 딱 생겼다고 사람을 네. 채용하고 이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통은 한 해 플랜을 연말이나 연초에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클라이언트를 받는지 뭐 이런 올해 안의 계획, 대략적인 뭐 예산 뭐 네. 이런 것들을 편성하면 이랬을 때 신입 직원을 뽑아서 운영이 가능하겠다 맞아. 이런 보통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매년 조금씩 늘어왔는데 지금 이제 8명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됐죠, CFC가?
CFC가 2013년이니까 이제 5년 반 정도.
5년 반에 네. 벌써 8명이.
8명이 있는 회사를
네, 근데 13년, 14년, 15년은 다 저 혼자였고 네. 16년부터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매 조금씩 늘어서.
사실상 이 근 2, 3년 동안에 네, 많이 채용을 다 하신 네. 거네요. 네. 와,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겪는 시행착오들도 있어서 최대한 천천히 네, 확장하려고 합니다.
네. 네, 체리님의 그런 이제 처음 졸업할 때부터 해서 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혹시 이제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나는 그래픽이나 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뭐 브랜드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만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출발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네. 스튜디오 디자이너로서 이런 분들에게 후배들에게 네.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브랜드를 했으니까 브랜드 디자이너의
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브랜드를 하고 싶은 학생 혹은 이제 정말 신입 디자이너시라면 바로 이렇게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시작하는 거는 추천은 전 개인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인턴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해봐도 느끼는 게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던 인턴들도 이제 처음에 회사에 오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상업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개인 작업을 했을 때만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학교에서 디자인을 잘한다 소리를 좀 들었던 친구들은 이 사회에 나왔을 때 갑자기 냉혹한 이런 환경을 적응을 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포스터 디자인 같이 정말 막 디자이너의 그런 기량이나 막 그런 작업의 파판 네네. 그런 게 중요한 분야는 또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어린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더 아트웍 같은 개념이라면 브랜딩은 사실 굉장히 차가울 수도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반드시 설득을 해내야 되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트레이닝이 좀 덜 된 상태로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정말 조그만 브랜드부터 굉장히 큰 대기업까지를 아우르는 영역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작이 어떤 발판이 없이 네. 개인적으로만 시작을 하신다면 이게 나중에 영역을 확장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개인 브랜드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접근법이 이제 브랜드적인 접근보다는 그래픽적인 접근으로 이제 하나하나 브랜딩을 해나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초반에는 그런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에이전시 같은 생활을 한 1, 2년 하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지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메일은 어떻게 쓰는지 문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본인이 좀 자신 있어 하는 시점부터 넥스트 스텝을 고민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일단 네.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 회사 들어가려면
잘해야죠.
그렇죠. 일단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는 되게 본인의 그런 되게 뾰족하고 날선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뭐 이 사람이 상업적이어서 뽑지는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내는지의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작업 태도를 많이 저희는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뭔가 그 사람만이 가진 좀 독특한 생각 같은 거를 더 많이 나타내면은
맞아요.
훨씬 더 좋겠네요.
네. 이게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을 때는 네. 최대한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깨끗하게 막 디자인되고 네. 깔끔하게 프레젠테이션 되고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채용하는 입장에서 물론 중요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공들여 만든 것이 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접근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임했고 이게 얼마나 개인의 그런 어떤 생각이 반영되었는지 얼마나 독특한지 그런 비주얼적이거나 그냥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여기에 집중해서 접근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제가 회사에 신입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면 신입들이 가장 신입이나 이제 신입생분들이나 혹은 이제 인턴분들이 네. 처음에 회사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게 네. 어려운 점이 뭔가요?
일단은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학생이다 보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이뤄내는 거에 좀 더 강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튜디오에 맞는 것 같고 어떤 위에서 그런 주는 어떤 디렉션을 네. 되게 차분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기업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예, 저희 같은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는 굉장히 일이 빠르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수가 이렇게 딱 옆에서 붙어서 계속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막 많이 파고 욕심 있게 계속 막 디깅하지 않고는 그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에서 사수가 명확하게 네.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주어진 일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명쾌하게 해낼 수 있는 또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기업에 다녔을 때 네. 그런 시스템을 이해한다든지 또 본인의 성향이 진짜 기업에 맞는 성향인지 아니면은 이런 스튜디오에 맞는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그 전자의 경우 그 굉장히 자신을 펼쳐내는 스타일의 그런 인턴인 경우는
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작업이 되게 좋아요. 작업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디자인을 너무 잘하고 컨셉추얼한데 이걸 어떻게 CFC의 필터를 거쳐서 클라이언트한테 내보내질까 저도 고민이 되고 그 친구도 고민되는 걸 서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날 서 있는 작업이고 컨셉추얼한 지금 이제 결국은 채용된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컨셉추얼하고 생각하는 게 남다른 친구였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랜딩을 할 때 뭐 컨셉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컨셉이 굉장히 새로운 경우가 좀 드물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적인 그런 컨셉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선하고 이게 비주얼이랑 연결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겠다.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도 많이 배웠고 결국은 그런 면 때문에 그 친구를 채용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네, 그 친구의 작업을 이제 어떻게 상업적인 분야에 붙일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고 그 친구도 고민이 많았다가 한 4, 5개월 됐을 쯤에 이제 그 친구가 면담을 했을 때 네. 얘기했던 것이 본인이 처음에는 이게 자기가 작업 자기의 작업이 여기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이제 어렴풋이 이런 상업적인 분야에서 본인이 가진 능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깨달아가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친구가 가진 강점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랑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서 그렇게 좀 네, 같이 프로젝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도움이 네. 될 케이스네요.
맞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네요. 이제 회사 얘기도 하고 체리님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체리님 혹시 평소 취미가 뭐가 있으세요?
제가 취미가 막 딱히 있지 않은데요. 이게 사실 직업 자체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일이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네. 직업이랑 네. 취미가 일치하게 그쵸. 된 안 좋은 네. 케이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굉장히 공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왜 나는 없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꾸준히 뭔가를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디자인 빼고는 그래서 뭐 음악 한동안 빠질 때 또 음악 엄청 막 찾아보고 뭐 LP 모을 때 또 LP 엄청 모으다가 뭐 그때그때 조금씩 꽂히는 게 다른 편인데 이제부터 긴 취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이제 손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와 취미가 같으시네요.
네. 기대되는데요.
친구들끼리 이제 저희끼리 이름은 바캉스 드로잉 클럽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 멋있다.
그때 막 셋이서 술 마시다가 야, 이름을 뭐로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빈 캔버스를 채우는 행위잖아요. 네. 이 바캉스의 베이컨트에서 비우는다는 어원에서 왔다고.
초록적이야. 그냥 바캉스 가는 건 줄.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비운 걸 채우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디자인 할 때는 아무리 좋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냥 부담 없이 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휴가를 떠나는 휴식을 취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중의적으로 네. 브랜딩도 하는 사람들이어서 또 중의적으로 바캉스
네.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림 그릴 때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받아요.
맞아요. 되게 집중해서 뭐 채색한다고 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는데 네,
잡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딱 없어지죠.
그게 진짜 막 몰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친구들은 니팅을 통해서 몰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요리를 통해서 몰입을 하는데 저희는
그림으로
네.
보니까 사과를 그리셨던데
아, 네.
그냥 놓여진 걸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뭐 거기
네 그날 네. 이제 저희 집에 친구 세 명이 모였는데 네. 제가 곧 결혼할 분이랑 이제 지금 집을 이미
네.
같이
아,
있는데 이제
네.
그분이 그럼 열심히 그려라 하면서 사과를 풋사과를 깎아서 제가 좋아하는 접시 딱 담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스윗한데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본 순간 이게 되게 위에서 바라봤는데 뭔가 평면적인 것이 사과의 각 이런, 네.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그럼 난 이걸 그리겠다.
아, 네. 아 너무 좋다.
그분이 CFC의 포토그래퍼십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네.
포토그래퍼가 사과를 깎아서 그렇게 정갈하게
정갈했구나.
네. 되게 진짜 작품 네.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해도 되나요? 축하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체리님이 이제 곧 네.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경사죠.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네, 너무 늦게 말씀드렸네요.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한 게 되게 네. 바쁘실 텐데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기 여행은 어디로 가시나요?
뉴욕 가는데요.
아, 정말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회사에서 인사이트 트립을 뉴욕을 다녀왔어요. 다른 디자이너 분하고 저랑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은 포르투갈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이 사진 작가 분께서 뉴욕을 가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는 또 가도 좋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그냥 맨하탄으로 가자라고 해서
너무 부럽다.
네. 네, 또 그때 갔었는데 오랜만에 갔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거의 막 한 10년 만에 갔는데 윌리엄스버그, 브루클린 뭐 이쪽이 네.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짧게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좀 길게
제대로 뉴욕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행에서도 좀 영감을 받으실 거고 뭐
네,
다른
맞아요.
분야에서 또 영감을 받으시는 거에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정말 뭐 비엔스나 이런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사이트 매일매일 아침마다 원하지 않아도 열게 되는
네.
사실 그래서 잘 안 보기도 하는데요. 너무 저는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아름답지만 되게 네. 진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주로 실제 공간 돌아다니면서 영감을 많이 얻어요. 뭔가 영감을 얻으려고 다닐 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미술관 가고 뭐 백화점 가보기도 하고 뭐 또 새로 생긴 공간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뭐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아 그때 거기 너무 어, 이렇지 맞아요, 않아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려고 하고 사실 되게 재미 제일 영감을 많이 받는 곳은 슈퍼마켓.
오,
해외 슈퍼마켓.
아~
네.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어, 맞아요. 네. 저도
꼭 가요. 슈퍼마켓. 어.
저 이번에 뉴욕 갔는데 홀푸즈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5시간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많은 네.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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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패키지를 왜 이렇게 공을 들인다.
맞아요.
여긴 뭐지? 막 이런 것이 너무 많고.
저, 소금 하나도 너무 맞아요. 예쁘게 해놓고.
저도 판교 현대백화점에 있는 그 이틀리.
이틀리. 예.
거기 가서 발사믹 오일을 봤는데 오, 패키지가
너무 내가 아름다워서 감동적이잖아요.
네. 어, 나 6만 원이 넘는 어, 같이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사게 되고 안 먹고.
맞아요.
아, 맞아요. 다. 어, 맞아. 슈퍼마켓 되게 좋은 영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어, 맞아요. 얻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해외 가면 뭐 중국일 때랑 일본일 때랑 뭐 미국일 때 호주일 때 다 슈퍼마켓 분위기가 다르고 제일 뭐 주력하는 또 분야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거에서 영감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뭐 전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결혼하실 분이 이제 네. 사진 상업적인 일도 하시지만 개인 사진 작업도 많이 하셔서 이제 사진 작가 전시하면 또 많이 같이 보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어, 그럼 최근에 가보신 곳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네. 어, 장소에서요?
네네.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제는 좀 됐지만 엔트로사이트 서교점 거기 화장실 나무 문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있고
어, 맞아요. 엔트로사이트 네. 너무 좋죠.
최근에는 최근에 뉴욕 갔었으니까 좀 재밌었던 곳은 그 휘트니 뮤지엄 거기가 그 익스페리멘탈 제셋이 리브랜딩을 한 곳이었는데 네네. 제가 예전부터 그 아이덴티티 작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휘트니 뮤지엄.
네, 네, 근데 네, 실제로 맞아요. 또 안에 가서 보니까 너무 더 좋더라고요. 적용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고
휘트니가 꼭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바깥쪽에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처럼 되어 있어서 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랑 작업이 굉장히 잘 매칭돼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1층에 그 샵이 있는데 그 샵 가보면은 이제 굿즈들이 너무 하나하나 다 갖고 싶은 느낌으로 네 디자인되어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그 안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네. 작품들 당연히 너무 좋았었고요.
또 이렇게 휘트니 뮤지엄이 네. 성지로
인스퍼레이션 네. 한번 봐야겠어.
아 휘트니 뮤지엄 아 역시 뭔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약간 그런 자극을 좀 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네.
사실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열어놓지 않으면 말씀하신 슈퍼마켯에서도 사실 네. 그냥 지나칠 그쵸, 법한 장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덕후 같긴 하지만 네. 그럼 뭐 바니스 뉴욕이었나? 그런데 가도 네. 어, 여기 서체 브라운스네? 막 이런
어, 맞아요. 어, 길산이네? 막 이런
가운데 정령 괜찮은데?
자간 꽤 넓게 줬는데?
직업병이야, 직업병.
어, 맞아요. 네. 그런 거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시기도 하고
네.
이제 외국도 여행도 가시다 보면
네.
이제 좀 어, 약간 어, 이 스튜디오 되게 잘하네? 혹은 외국에서도 어, 이런 해외 스튜디오도 되게 인상 깊네? 라고 싶으신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너무 많죠, 사실.
네, 네. 너무 많죠.
네.
맞아요. 너무 많아서 네. 어렵지만 그, 지금 딱 떠오르는 곳들은 펜타그램, 아나그라마, 네. 메이드솥, 네. 비블리오테크 디자인 어, 이런 데 네. 떠오르는데요.
네. 어, 하나씩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펜타그램은 제가 이제 디자인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쵸. 되었던
계속
네. 네.
회사이기도 하고 제가 폴라쉐어 디자이너 너무 좋아하고
네. 폴라쉐어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표적인 작품이
그 시티... 퍼블릭 네. 시어터
퍼블릭 시어터
그리고 시티은행
티파니앤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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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리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리뉴도 그 아~ 플라시어 네. 팀에서 했다고 알고 있고 아~ 네. 많은 네. 좋은 디자인
네. 검색해 보시면은 아 네. 이것도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펜타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디렉터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고 창립한 지.
네.
근데 여전히 항상 그냥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꾸준히 쏟아내는 그런 점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뭐 한두 개 굉장히 팝하고 멋있는 작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좋은 퀄리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펜타그램 같은 곳은 빅브랜드 디자인할 때 그 능력이 여실히
맞아요.
드러나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스튜디오들 뭐 런던에도 너무 많고 하지만 이제 그런 스튜디오들에서 접근할 때랑 이렇게 펜타그램에서 접근할 때는 또 다른 그런 새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그건 경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네, 늘 영감을 많이 받는 그런 네.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아나그라마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아나그라마는 네. 뭐 비엔스에서
네.
저도 비엔스 때문에 알게 된 스튜디오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이 크래프트 맨신 뭐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내는지
그쵸.
도대체 몇 명 디자이너들이 맞아요, 일하는지 맞아요. 너무 궁금한 회사인데 또 멕시코에 있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 남미의 감성이
맞아요.
제가 알던 남미의 감성이 이게 네. 아니었는데
너무 좋은 작업들 많고
이제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사진을 굉장히
맞아요.
공들여서 맞아요. 찍는 스튜디오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도 사실 사진 찍을 때 이제 여기 작업물들 많이 보고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네.
보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선의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주가 사진이 되지 않고 디자인이면서도 네, 되게 아름다운
잘
사진.
녹아들게. 네. 맞아요,
맞아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비블리오테크 디자인.
네, 비블리오테크 디자인은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 보던
네.
회사인데 아마 보시면은 아시는 작업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여기는 되게 접근을 그러니까 브랜딩이랑 패키지 주로 하는 곳인데 좀 신선하게 아이디어적으로 되게 신선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메이드썻은 뭐 아 이거 예쁘다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
맞아요.
거의 다 여기
맞아요.
감각이 하늘을 찌르는 약간
네.
그런
네. 톰 딕슨 작업이
맞아요.
너무 좋고
너무 좋죠.
네.
네.
그 스텔라 맥카튼이었나요?
맞아요. 향수.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너무
네 그리고 종이 제지 회사
맞아요
GF 스미스,
스미스.
맞아요 그러니까 색감 너무 잘 쓰시고
네.
이 조형감이 아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조형감이다
맞아요.
이런
네,
네.
아마 이걸 이제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링크나
맞아요.
이런 건
네.
함께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같이,
네.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영감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분들.
네. 약간 자괴감도 들고.
저희 맨날 자괴감
좌절도 네. 하고.
비엔스 한 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못 살아.
못 살아. 우울감이 들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을
네.
소개해 주시고
네.
스튜디오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좋아하시는 브랜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를 좀 네.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 체리님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뭘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 항상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듣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또 막상 브랜딩을
네.
하니까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많이
맞아요.
물어보시는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가 요즘에 제가 제일 좋다라고 최근 몇 년간 생각했던 브랜드는 셀린느라는 브랜드거든요.
셀린느.
이게 제가 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그 옛날 엠블럼이 있는데 그 엠블럼이 거의 이렇게 쫙 패턴처럼 박힌 그런 그래픽이 위주인 그런 되게 올드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들고 다니시는 지갑 이런 게 마치 그런 구찌 모양 쫙 박혀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브랜드였다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한 7, 8년, 8, 9년 전에 우연히 이렇게 백화점 그때
맞아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이 시크함은 뭐지? 했는데
너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 셀린느가
네.
내가 알던 셀린느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피비 파일로라는
맞아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네.
이제 글로 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무드로
네.
진화하게 되었는데 이제 옷도 좋고 뭐 신발, 가방 다 좋지만 그냥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컨템포러리한 시크함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명품 브랜드가.
네, 명품이지만 뭔가 막 고루하지 않고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팝한 구석이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나아가서 저급하지 않고 그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추는 것 같고 처음에는 왜 그 색조합도 너무 잘하잖아요. 가방 같은 거 보면은 맞아요. 이게 진짜 보통 막 사람들이 백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자체가 되게 아트피스 같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었어요.
비엔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색감을
이거 그래픽 디자인을 맞아요. 가방으로 옮겨놓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가방에 보면 이제 글자가 박히는 방식도 전형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뭐 단이 약간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너무 살짝 비껴갔는데 그 세련됨을 놓치지 않는 그 포인트
진짜 명품의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디렉터가 이제 여기 떠났다고 해서 지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네.
아, 저도 PB파일로 그러니까 셀린느도 좋지만 네. PB파일로가 정말 좋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네. 되게 몇 안 되는 그 패션계 여성 디자이너 맞아요. 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결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네. 복직을 또 하셨고 그리고 화려하게 데뷔를 또 하셨고 네. 그런 그렇기도 하고 또 PB팔로의 패션이 또 굉장히 그쵸. 돌풍이 있었죠.
맞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가로수길이나 이제 홍대 네. 가면 다 와이드 팬츠에 맞아요. 슈퍼스타를 신은 이제 그 패션의 장본인이신데 정말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거의 저희 두 시간 동안 거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들었는데 소감 한번
아,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인터뷰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부담 없이 재밌게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체리님의 향후 활동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뭐 아주 큰 변화가 있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트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보고 싶어요. 이제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풀어내는 작업에는 최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풀어나가는 좀 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 브랜딩이 풀려나가는 것을 기획하고 또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즌1 때부터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테리님께서 요즘 가장 꽂혀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꽂혀있다기보다 지금 네. 머리에 이런 구조 내구조의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혼식인데요.
네.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하게 돼서
네.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여기 팟캐스트를 네. 나와 계십니다 지금.
네,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스튜디오 오픈하고 뭐 일주일 이상 휴가를 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8박 9일로 이제 외국에 다녀오거든요.
오랜 기간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오래 비워야 되니까 하고 있는 일들을 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네. 디자인 탭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결혼식에 꽂혀 있다기보다는 결혼 네. 후에 가는 여행에 꽂혀 있습니다.
너무 좋겠다.
네. 네. 뉴욕 잘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뉴욕을 다녀오셔서의 체리님의 작업이 또 궁금해요.
영감 많이 받고 올게요.
네.
마음껏 쉬시고 슈퍼마켓도 꼭 많이 네. 들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리님의 디자인 테이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 테이블 시즌2의 첫 방송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디자인 테이블이라서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진행에 있어서 조금 서툴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꿀잼이죠.
네. 앞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성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디자인 테이블에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옆자리에 계신 디자이너분들 많이 많이 제보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즌들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테이블 시즌2의 진행을 맡은 큐리와
제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